부활의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는 참 익숙합니다만 처음 부활을 맞이했던 사람들,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그들에게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여전히 믿어지지 않거나 너무나 생소하고 혹은 과연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도요, 그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는 사람의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함께 모여졌을 때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여전히 두려웠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숨죽이며 숨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지 때때로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될지 알 것 같고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갇혀진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러한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오늘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으라고,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건물 가운데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가서 외쳐 전파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부활하셨다라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라고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그 증거하지 못할 때에 그들은 마치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혹은 세상을 어려워하는 것처럼 갇혀진 모습으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지역에 서서 각 사람에게 은혜의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우리끼리만 갇혀서 문 걸어 닫고 우리 안에 좋은 것, 우리만 위한 것만 찾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우리끼리 앉아서 저 밖으로 외쳐야 될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저 바깥에 더 많은 은혜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처음엔 우리끼리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우리끼리 큰 소리 내고 우리끼리 언쟁하고 분열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영향력을 밖으로 끼쳐야 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구원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계속 안에서만, 자기들끼리만, 결국 세상과 교회가 자꾸 분리되는 것처럼 이러한 현상을 맞고 있는 거죠. 오늘 교회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들하고 나가서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건을 그들 가운데 전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으신 것은 이곳에서 은혜를 얻고 나아가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 영향을 끼치라고, 그들도 살게 하라고 우리를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이 가진 이 두려움의 문제는 심각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왜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까? 왜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늘 계시던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오늘의 신자들도 우리가 주님을 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 그 사람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허명이 되는 것이며 그 신앙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없는 신앙은 두려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늘 삶의 근심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이 모습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중세교회의 이야기를 드린다면 중세교회는 부유했습니다.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우리 가운데 알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 중세교회를 그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중세교회는 금과 은이 많았고 물질의 부유함은 쌓여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예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교회가 화려한 건물을 짓고 교회가 음악도 있고 교회가 여러 가지 좋은 행사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예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썩어지고 그들 가운데 매일같이 헛된 소리만 나왔던 거죠.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그 삶은 비참하고 두렵고 늘 주님 없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고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있는 삶,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자들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문을 걸어잠근 그 사이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없어서 두려움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고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마침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는 바로 그 은혜의 상황이 나왔던 겁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두려움과 무기력 가운데 빠져있던 자들에게 은혜의 상황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 가운데 오신 주님, 과연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오늘 제자들 가운데 하신 말씀에 주님의 관심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 향해서 책망하듯이 왜 너는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았느냐, 왜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았냐고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오직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주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들에게 평안이 없기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린 자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들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것, 오늘 그들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평안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평안 주기 원했습니다. 아니 주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평안 주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평안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불과하지만 나는 너희 가운데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할 것, 반드시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그것을 주기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있고 주가 주시는 평안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상황은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은혜, 평안을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도 그들 가운데 가장 있어야 되는 것, 그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평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필요한 이 평강,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들은 다시 살아나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육신의 문제와 혹은 건강의 문제,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평강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 우리 생명의 주님께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여러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평강을 얻어야 됩니다. 평강이 있을 때 신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장로로 사는 사람도, 권사로 사는 사람도, 집사도, 교인도, 심지어는 목사도 평안이 있어야 평안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평안을 잃어버리면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평안을 빌어줘야 되는데 저 자신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평안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말을 해도 자기 자신조차도 그 말이 과연 옳은가라고 자꾸 회의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신자답게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릴 때입니다.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가지라고, 평안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 몇 군데 찾아드립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신갑주에 입는 삶을 살면서 평안의 복음을 말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평안의 신을 신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걸어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누구냐? 나는 평안을 가진 사람. 그러니 만나는 자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습니다. 당신도 평안하기 원합니다라고 평안의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을 향해서 평안의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면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은혜 안에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한 감탄의 상황들을 맞고 있습니까? 오늘 신자는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으로 얻은 평안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나든지 억눌리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오늘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너도 평안할지어다라고 평안을 끼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님은 어려운 중에도 평안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고난도 찾아와요. 환난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평안을 누릴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 혼자 환난을 당하고 너 혼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것을 보면서 너는 여전히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내 삶이 어렵다라고 혹은 왜 이렇게 일이 해결되지 않으며 고난을 당하냐고 느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평안인 겁니다.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회복되고 바꾸어지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 때문에 평안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생활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요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분명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 가운데 서신 예수를 보면서 그의 몸에 그 창자국, 못자국을 보면서 이들은 금세 지금까지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기쁨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로소 우리 삶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내 삶에 찾아왔다고 느꼈을 때 그때는 바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다시금 그들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금 만나는 평강, 나로 인하여 얻게 된 평강 너희에게 항상 있기를 축복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평강의 소식,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평안의 소식을 전파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도 무엇을 말씀하시냐?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인류 구원의 이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아들 품 안에 독생자를 인류의 역사 가운데 던지셨어요. 여기에 오게 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찢어질지라도 피를 다 쏟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완수하기까지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신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라노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지금 나를 만난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 아직도 부활의 상황을 알지 못하며 십자가의 예수는 실패했다라고, 십자가의 주님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위대한 사명이 주어진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 가운데 그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이 사명을 맡을 수 있게 그들 가운데 성령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너에게 성령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주기 원하는 두 번째 것, 바로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평안은 성령으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오는 이 평안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뭐가 좀 나아졌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라고 찬송이 나올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제자들에게도 이 평안을 지키려면 너에게 성령이 있어야 한다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성령이 계셔야 부활의 주님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본 것과 그 증언을 가지고 가서 외칠지라도 그것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누구도 그것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복음 전파의 일을 했던 사도들은 하나같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희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이나 이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계셔야 성령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사역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왜 교회 사역하다가 자꾸 분쟁하고 자꾸 다투게 되느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사람의 의견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주장만 나오려고 하니까 자꾸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 내가 거기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성령의 일이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서운하거나 문제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되다고 찬송하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보면 참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더라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숨을 내쉰다는 것을 그렇게 거칠게 호흡하는 것으로서 확인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호흡하는, 숨을 내쉬는 새로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환상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똑같이 호흡하며 살아계신 분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도 이 주님을 만났기에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숨, 호흡이라는 것에 사용하는 단어가 푸뉴마 혹은 르하으라는 단어입니다. 호흡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 푸뉴마와 르하으는요, 또한 성령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씀하실 때 마치 숨 쉬는 것처럼,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오늘 그들이 그들 가운데 억눌리고 죽어가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마치 숨쉬며 숨쉬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오늘 그들의 삶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 약동하는 이 신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 숨고 숨 죽이고 있는 혹은 누구에게 걸릴까 봐 무서워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는 성령 안에서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냥 고정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날마다 살아있음이 확인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그 기쁨의 삶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찾아드립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의 함께하심이 보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서운 말이에요. 입에는 믿음이 있다, 나는 어떤 교회 다닌다, 백날 떠들어도 그의 삶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오늘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느껴지십니까?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계셔야 살아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성령을 받으라 함은 너희가 지금까지 두려워 도망가고 숨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런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를 가든지 살아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답게 나아갈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은 그들 가운데 놀라운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들에게 성령의 권세를 따라 살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권세를 너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이러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더 이상 죄인된 삶이 아닌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다라고 살아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혹은 그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이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살게 하는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대로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의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기에 그는 결국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인생을 택한 자와 같이 살게 되는 거죠. 즉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억눌려 있던 자, 삶에 눌려 있던 자, 억압당하던 자, 삶에 아무런 소망을 갖지 않은 그들에게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요 또한 권세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을 주므로, 너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이러한 권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이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어가게 안내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 두 가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는 결국 우리 가운데 평안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두 가지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평안은 누가 주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얻게 되는 겁니다. 즉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평안을 얻는 것이고 그 평안의 일로서 그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자기의 제자들이 혹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 안에 평안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전에 두려움, 죄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 삶의 근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가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살아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니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그 호흡을 내쉬며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주심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과 또 힘겨운 삶의 여정을 만났을지라도 여전히 주님 때문에 평안하라는 것이며,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의 부활을 만났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이러한 평안의 삶을 지켜갈 것을 주님은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의 어두움 혹은 이 시대의 불안감 혹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눌리고 혹은 어려움 당하고 삶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죽음조차도 이기고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도 무너뜨리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 그 기쁨,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부활주일 오늘 부활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항상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 또한 우리의 평안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좌절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기 원하셨던 이 평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도 주가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회복되고 바뀌어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를 모신 가정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경주제일침례교회에서 간 모든 가정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